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능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도우는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에스겔 4장과 5장 전체에서 에스겔의 네 가지 예언적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또 그 심판의 근본 원인이 다름 아닌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4장 안에서 보면은 1절부터 3절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상징적 행동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4절부터 8절은 포로 기간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9절부터 17절은 예루살렘에 닥칠 기근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은 어떻습니까? 5장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됨에 대한 상징적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고 또 5절부터 17절은 그 전까지, 이전까지 나온 총 4가지의 상징적 행동들에 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진노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0세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선지자로서 그가 맡은 귀한 역할을 끝까지 강하게 잘 감당했던 인물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 예언을 나타내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포위를 상징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첫 번 번째 그 예언적 행동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바로 이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듯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 성읍을 에워싸며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며 철벽을 삼아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바로 에워싸는 이 모든 행위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멸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런 예언적 행동 가운데서도 결코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선지자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쳐든다고 해도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치 토판 위에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된 이 세상에 이 멸망을 향하는 메시지를 어디에 그려놓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바로 이 성경책 안에 그려놓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이미 오늘날 수많은 마지막 때 징조들을 계속해서 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진과 홍수, 또 토네이도와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이 COVID-19, 바로 바이러스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그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루살렘 멸망과 그 고통스러운 포로 기간을 상징하는 예언적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그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한편으로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는 그 고통이 바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390일과 40일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의 크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죠. 사실 390년과 40년은 대략적인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한 선한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마지막 25년 동안을 보아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6번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4명은 모두 이전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반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들이 그래도 몇 명이 있었어요? 한 5명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391은 다시 말해 390년을 상징하고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의 죄악의 기간을 우리는 보게 되고 남유다의 죄악은 40일 즉 40년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루살렘 함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백성들은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또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의 합당한 자세와 함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회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에서처럼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키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며 우리 모두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루살렘 포위시에 찾아오는 대기근을 상징하는 예언적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기근에 대한 예언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선포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다 볼 수는 없지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까지 그 여섯 가지를 섞어서 떡을 만들어 390일 동안 먹되 음식물을 저울에 달아서 하루 20세겔만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20세겔이면요 230g 정도예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여기에 콩하고 팥의 무게까지 더한다면 겨우 그냥 한 주먹 정도 되는 양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루 양식으로 먹고 산다? 여러분 그 자체가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또 먹는 물도 6분의 1 흰 정도를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0.6리터 정도의 적은 물로 하루를 견딘다는 것인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땔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나 땔감이 없어서 심지어 무엇을 이용합니까? 인분을 사용해야 할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5절에서 너무나 놀라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인분 대신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비록 인분에서 쇠똥으로 바뀌었지만 종교적인 정결한 규례를 볼 때 그 자체 역시 매우 부정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종교 규례를 지켜야 하고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바벨론에서 고생하더니 그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비웃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해서까지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목적을 사실 깨달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배우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요. 바로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최종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그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온 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보다 더 위대한 신앙,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앞에 겸손히 반응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과 심판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죄는 흉내도 되지 않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진실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이상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교의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과 또 리더십에 있는 모든 귀한 분들이 교회를 지혜롭고 신실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신분 재정 관계의 문제로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복이 임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겸손히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상실감 가운데 있는 영락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힘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소망과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구와 부서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본교회가 더 이상 분열과 어려움 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또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